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존슨 장관에게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국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고 포괄적이고 엄격한 방식으로 안보리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왕 부장은 각국이 모두 각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 발표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와 CNBC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하지만 소식통들이 발표 연기 이유나 재조정된 발표일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이에 관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지적 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하는 연설을 한 뒤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관련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전했었습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이 정부 직원들의 정보 유출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정부 직원들을 기자들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에 대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법은 언론사 기자나 관련 직원들이 제보자 혹은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엄청난 양의 유출은 정부가 이 나라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다며 미국은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제한이 없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션스 장관은 정부 직원들을 향해서도 정보 유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이는 국가 안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또다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4.3%로 16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던 지난 5월 수치와 같았습니다. 노동부는 이 기간 추가된 일자리는 20만 9천 개로 식당과 서비스, 보건 업종에서의 신규 고용이 강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 시간당 평균 임금은 9센트가 오른 26달러 36센트로 전년도 대비 65센트, 비율로는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을 토대로 한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는 호조를 보였지만 여전히 700만 명의 미국인들은 실업 상태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이유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황해 일부 해상을 봉쇄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중국 해군이 이 같은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2주일 사이에 두 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앞선 훈련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이번에 봉쇄되는 지역은 중국의 주요 수송 항구인 산둥성 칭다오와 장수성 렌인강 사이의 바다로 5일 오전 6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이 지역에 대한 선박 진입이 금지됩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내 모든 공립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메나르도 구에바라 선임 부보좌관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립대학 무상화를 통한 이득이 잠재적 단기 예산 문제로 인한 어려움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에바라 부보좌관은 공립대학과 단과대학에서의 무료 고등교육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사회개발 정책에 있어 매우 단단한 기둥이자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테르테의 경제부처 장관들은 공립대 무상교육에 연간 1천억 페소, 미화 2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감당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5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르면 미국 시간으로 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일 안보 최고 책임자들이 첫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34도입니다. 해상도 구름이 끼고 서해 바다에는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르면 미국 시간으로 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초안에 합의한 가운데 러시아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소식통은 4일 BOA에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미국은 이날 중 나머지 14개 이사국들과 이 초안을 회람합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5일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전날인 3일 비상임 이사국 10개 나라에 초안을 돌릴 예정이었지만 하루 늦은 4일에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미국과 초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 중국이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미중 간 합의 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선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 나라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질 경우 새 결의안 채택은 불가능합니다. 안보리 10개 비상임 이사국들 중에는 표결을 반대하거나 미루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새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제한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이 같은 조치에 얼마만큼 동의했는지는 5일 표결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이날 새 결의안 표결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연락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안보 최고 책임자들이 3일 첫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은 3일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세 나라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세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의 안보 담당 최고 책임자가 화상회의로 한자리에서 안보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세 나라가 이번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최대한으로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올바른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할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려면 미한일 3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와 압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불필요하게 고조되지 않게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번 화상회의는 북한의 잇단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제재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를 설득하는 방안과 중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경제 제재 효과 등 이번 제재 결의안에 담길 중국의 대북 수출의 차단에 결정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일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재안을 가다듬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로선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재확인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만 배제될 수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하고만 협상하겠다는 통미봉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한 공조의 균열을 노린 대남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는 3일 자신들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한국 정부의 대응을 거칠게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단에 같이 춤을 추다가는 핵전쟁의 참화밖에 불러올 게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은 초기 단계일 뿐이라며 각국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고려하기 위해선 북한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have long said that North Korea has a long way to go before the United States would consider having talks with them, negotiations with them.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미국과 전 세계에 보여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비핵화를 시도하는 데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a long way to go. They need to take steps to show us, show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for that matter that they are serious about their attempts to denuclearize.
북한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고 아직 비핵화에 전념하는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노트 대변인은 미국이 하려는 것과 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틸러슨 장관의 최근 발언이 잘못 보도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미국 등과 대화할 의지를 갖도록 평화적 압박을 우선적으로 가하고자 하지만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갖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화의 조건이라는 틸러슨 장관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또 핵무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지난 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북한과 어느 시점에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까지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북한은 진지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고 그런 조치들을 미국에 보여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They have to start taking some serious steps, showing us some steps.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 등의 발언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북한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고 미국은 북한 정부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해왔으며 이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며 미국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ressure campaign still in its early stages where we are ask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do more to put leverage, to use their leverage on North Korea.
노트 대변인은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최근 북한의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회원국 퇴출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미국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며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ARF에서 다른 나라들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외교적 압박이 북한을 진지한 대화에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수전 선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일 미국 정부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ve been doing is going around talking to partners about, you know, what more could they do to contribute to that.
미국이 동반자 국가들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손튼 대행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을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음을 확인하면서 다음 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RF 회의에서도 북한의 회원국 자격 정지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지난 4월에 개최한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게 관계 단절 혹은 격화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이 2321호에도 각국이 북한의 외교 관수를 감축하도록 권고하는 등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 8명은 2일 국제축구연맹 FIFA에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가 월드컵 축구장 건설에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방조했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노동이 확인되면 FIFA는 러시아의 월드컵 개최권을 박탈하고 동시에 북한의 FIFA 회원국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낸 글린 데이비스 태국 주재 미 대사는 지난 5월 시카고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 경제 관계를 격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We're getting a very good hearing from the Southeast Asians and action is beginning to be taken.
데이비스 대사는 모든 나라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행동한다면 북한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축소하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 6월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자국 조제 북한 외교 관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북한 정부가 요청한 3명의 임시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와 불가리아도 각각 자국 조제 북한 대사관의 외교 관수를 2명씩 줄였습니다. 이밖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자국 조제 북한 대사관의 참사관 직책을 없애고 공사 직책을 2등 서기관 직책으로 대체했습니다. 국무부의 손튼 차관보 대행은 북한 정권에 대한 이 같은 강력한 외교적 압박은 북한이 계산법을 바꿔 진지한 대화에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asically, what we're trying to do is galvanize this pressure and isolate North Korea so that it can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을 고립시킴으로써 핵과 탄도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따른 기회 비용이 얼마인지 북한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튼 대행은 아직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아무런 징후도 없다며 따라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연방 상원의원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집중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셈법을 바꾸려면 강력한 제재도 불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가는 중국에 대한 불만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There's no way to resolve the crisis in North Korea without China. China knows that.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3일 의회에서 VOA 기자와 만나 중국 없이는 북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여기는 의원들은 중국이 기본적인 책임조차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VOA에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내 안정을 위협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kind of China's general position, and that is not really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se kind of things.
실제로 류 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달 31일 긴장 완화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에 달렸다면서 미국이 제기해 온 중국 책임론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미 본토 타격 역량을 입증하려는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선 중국의 초강경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의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 자금의 흐름을 돕는 중국 은행들의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should be pursuing sanctions against Chinese banks that facilitate North Korea's money flows.
또 한국의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셈법을 바꾸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면 미국 정부는 중국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몇 달 안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중국에게 있다며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absolutely holds the primary responsibility and they need to make a choice. They can either do business with the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or they can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가드너 의원은 중국이 평양에 미친 사람을 다루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북한은 지난달에만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파만파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과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움직임과 발사 시기 등에서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최영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과정에서는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전 2주일가량 종적을 감춘 사실입니다. 북한은 7월 4일에 이어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을 발사했는데 두 차례 모두 발사에 앞서 김 위원장은 공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7월 4일의 경우 김 위원장은 13일간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28일의 경우 13일부터 보름간 사라졌다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5월 14일 북한이 신형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쏘기 전에도 8일간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7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 발사와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전후해서도 각각 9일과 6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당과 군부 관계자를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핵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심각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될 경우에는 김정일도 오랫동안 공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아마 그 기술자들, 그 다음에 당 간부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패턴은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 시점을 치밀하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최초로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화성 14형을 발사한 7월 28일은 북한이 전승절로 명명한 정전협정체결 64주년 다음 날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디닉 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에도 미 독립기념일에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며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 관국의 평가와 언론 보도를 의식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만한 작은 핵탄두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해 3월 소형화된 핵탄두의 사진을 정격 공개했습니다.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조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자신들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진입 기술과 관련된 서방 전문가들의 부정적 분석을 염두에 둔 발표로 보입니다.
최대 가혹한 재돌이 환경 조건에서 말기 유도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확증했습니다.
김진무 교수는 북한의 같은 발표가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선전전의 일환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 미완성된 핵폭탄이지만 핵무기지만 미국을 향해서는 완성된 핵무기처럼 보여야만 앞으로 계속되는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군사적 조치를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선전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겠느냐.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패턴 중 변화된 것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9년의 경우 먼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 안보리가 이에 대해 의장 성명을 채택하면 이를 빌미로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1월 6일 핵실험을 먼저 실시하고 수십 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9월에는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습니다. 또 올해의 경우 2월에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시작으로 5월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7월 4일과 28일 화성 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지만 아직 핵실험을 실시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보다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n 2017, we have a little bit of a complicated situation because we have actually not seen a nuclear test, but we've seen more aggressive.
김진무 교수도 북한이 중국의 압박 등을 의식해 먼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어 핵탄두를 장착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사일 쐈을 때는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핵실험을 했을 때는 예외 없이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 결의에 동참을 했고 또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전략이 선 미사일 후 핵실험이 그런 측면에서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집권 18년간 두 차례 핵실험과 1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3차례 핵실험과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공여한 경상북도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지에서 오는 10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세기를 포함한 환경 영향 평가 항목을 다시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지역 주민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측정을 진행해 환경 영향 평가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지난달에도 성주와 김천 일대에서 주민들이 참관한 가운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 주민들의 참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대외교역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의 중국 의존도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2014년부터 3년 연속 90%대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최근 발표한 2016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 무역 중 중국 의존도는 9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90.2%, 2015년 91.3%에 이어 3년 연속 90%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북중 간 무역 규모는 60억 5,600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6.1% 늘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6억 3,4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93%를 차지했습니다. 수입도 6% 늘어난 34억 2,200만 달러로 전체의 92%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지난해 7억 8,800만 달러로 전년의 7억 4,300만 달러보다 6%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만성 적자 구조로 인해 대중국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교역 품목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 최대 수출 품목으론 석탄과 갈탄 등 광물성 연료가 11억 9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했습니다. 또 의류가 27.5%를 차지했으며 어류, 갑각류의 비중은 전년도 4.4%에서 7.2%로 크게 늘었습니다. 코트라 측은 섬유와 의류의 대중 수출 하락은 최근 북중 가공무역의 부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최대 수입 품목은 광물성 연료와 광물류로 전체 수입의 11%인 3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보일러, 기계류, 차량 및 부품 등의 제품 수입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차량 및 부품은 3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평양시 현대화 공사 등으로 화물차 수요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란 추정입니다. 코트라 측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과 북한 수출 역량의 한계에 따라 이 같은 극단적인 대중 의존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속에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앞으로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뭐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절대적으로 모든 걸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국면에서 북한은 중국에 더 매달리려고 하기 때문에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조 박사는 아울러 최근 북한이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를 꾀하려는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대중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보니 북한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 이어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러시아였지만 전체의 1.2%에 불과했으며 그 다음으론 인도와 태국, 필리핀 순이었습니다. 북한의 10대 교역국엔 룩셈부르크와 스리랑카가 새롭게 진입했으며 우크라이나와 홍콩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에 탈출했다 송환된 여성은 6천여 명이라고 북한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들 대부분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유효한 여행허가 없이 해외에 나갔다 송환된 여성 수가 6,74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오는 10월에 실시하는 북한에 대한 국가심의를 앞두고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탈북 후 다시 송환된 여성들의 규모를 직접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은 이 답변서에서 이들 여성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을 떠날 당시에 겪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혹은 인신매매 단체들의 음모의 희생자들로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들은 어떤 법률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았고 지금은 모두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송환된 여성들 가운데 처벌을 받은 사람은 33명이라며 이들은 해외 체류 중에 살인 미수와 마약 거래 등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국제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게 구타와 고문 등 비인간적 대우를 자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성폭력까지 서슴지 않으며 임신한 채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은 보통 강제로 낙태되며 송환된 여성이 낳은 영아들도 살해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3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은 투옥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며 북한 정부가 모든 월경자를 교도소 또는 교화소에 수감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가뭄 등으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에 밀가루를 지원했습니다. 영양과자와 영양강화식품 등으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원한 밀가루 800톤이 31일 함경북도 청진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러시아 극동연해주 나우카시 항구에서 보낸 밀가루 800톤이 31일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밀가루는 양강도와 강원도로 보내져 현지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를 위한 영양과자와 영양강화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세계 식량계획에 대북 영양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올해 초 세계 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세계 식량계획의 스벤텔린 평양사무소장 대행이 지난 29일 서신을 통해 러시아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텔린 평양사무소장 대행은 이 서신에서 러시아 정부가 지원한 300만 달러로 영양강화식품과 영양과자의 주재료인 밀가루 3,055톤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텔린 대행은 이 가운데 2,246톤이 앞서 지난 17일 북한에 도착했으며 나머지가 조만간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 식량계획은 현재 자금 부족으로 대북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5월 초부터는 북한의 유치원 어린이 18만 명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또 이 기구가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은 이 기간 타가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 수준의 식량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은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7,6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30일 현재 모금액수는 4,200만 달러로 목표액의 55.4%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 RFA는 이번 주 무슨 내용을 보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인도 정부에 북한 외교관 감축을 요청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RFA는 인도 일간지 더 힌두를 인용해 최근 인도를 방문한 미 국무부 관리가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수를 제한하고 감축할 것을 인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인도 정부와의 외교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군사적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외교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중단하거나 하향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재 인도 대사관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축소를 미국 정부와 논의했는지 묻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문에 이일 현재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제1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이 일본 법원으로부터 채무 8억 달러를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이일 조총련에 910억엔, 미화 약 8억 달러를 일본 정리회수기구에 상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리회수기구는 일본 내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이 기구는 조총련 소유의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조총련이 진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은행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일본 정리회수기구는 지난 2005년 파산한 좋은 신용조합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앞서 이 기구는 조총련이 미화 5억 달러, 627억 엔을 빌려갔다며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07년 도쿄지법으로부터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1일부터 북한을 비롯한 18개국에 대해 간소화된 입국 사증, 즉 전자비자 발급을 시작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통해 입국하는 18개국 여행객들에게 기존의 비자 대신 1일부터 전자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나라는 북한과 중국, 인도, 일본 등입니다. 한국 여행객은 이미 2014년 발효된 러시아와의 비자 면제 협정을 통해 비자 없이 러시아에 6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는 인터넷에 신상 정보를 기재하면 30일간 사용 가능한 전자비자를 최소 나흘 만에 발급받을 수 있다며 수수료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주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입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 자녀들을 위해 방과 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 현장을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탈북민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서로 마음 내놓기를 해서.
그러면은 주의가자.
여름에 바다에 가면 물놀이 하는 사람도 있고 돗자리 깔고 수박 먹는 사람들을.
부모님과 함께 자유를 찾아 남한에 왔지만 탈북 어린이들에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로 아이들의 공부를 돕는 이 방과 후 공부방은 탈북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보호망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그지? 바다의 모습이 막 그려지지 않아? 그지? 준수야, 어때? 바다의 모습이
골라서 하는 거죠?
어, 맞아요.
이 공부방은 한국 사회로의 통합 교육을 위한 수준별 맞춤 학습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영어, 사회, 과학, 역사 등 남한의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학습 지도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맞춤식 수업을 하면서 특히 학습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과 컴퓨터 등 특기적성 시간도 있습니다.
그 좋은 인연 맺기, 좋은 이웃들 방문하는, 그래서 세터민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천구 쪽이 세터민들이 가장 많다 보니까 가정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면담 내용 중에 아이들 교육이 힘들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남한 아이들 학교 프로그램에 맞추기가 힘든데, 방법을 모르니까.
탈북 아동과 청소년들은 탈북 과정에서 겪은 가정의 해체, 그리고 체류기간 동안의 강제 소환의 공포, 또 학습 공백 등으로 인해서 실제 학교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탈북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공포가 심각한데요. 그래서 탈북 아동을 위한 이 공부방에서는 학습적인 부분 외에도 아이들의 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이제 공부 도와주는 곳이 있는데 좀 멀어서 활용하기가 그렇고 또 사립단체는 돈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랬는데 마침 양천구청과 신청 3동에서 장소 제공이 되면서 저희가 자원봉사 선생님들 꾸리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방과 후 학습 공부방은 수업 이후 아이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공간이 있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와서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아이들 마음을 헤아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이의 마음을 읽고 이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하는데, 예. 저도 커가는 느낌에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애는 그냥 내가 뭐 가나를 크게 못하고 하니까 그나 동네에서 얼리뜨고 내리뜨고 제 마음대로 얼리뜨고 내리뜨고 그러니까 너무 안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부방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냈는데 애가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여기 와서 책도 읽고 이제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프로그램에도 너무 잘 참가하고 너무 애가 좋아하더라고요.
또 다른 탈북 부모님은 방과 후 공부방을 다니면서 아이의 성격이 더 밝고 환해졌다면서 이 공부방을 다니면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더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었다고 그래요. 또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애들하고 선생님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 또 이렇게 가끔 이야기 주고받고 그래요. 역시 애들의 마음 잡아먹는 게 제일 좀 많이 힘들어요. 경제적인 것보다도 경제적도 경제적이지만 뭐 사교육 문제도 그래 많이 어려운 게 제일 애들의 마음 알아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 저희 글짓기 시간이요.
저녁 요리 되고 사람들이 없으면 잔잔한 파도가 마치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 같다. 이처럼 여름에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
우와 진짜 멋있다 그지? 바다의 모습이.
공부방은 자원봉사 교사들의 도움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함께하고 있는 교사 김미옥 씨입니다.
저는 그냥 좀 제가 잘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아이들 밝고 건강해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항상 받고 가요. 그냥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밝은 에너지를 좀 많이 얻어갔으면 해요.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탈북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캠프 활동을 하며 마음의 고통과 정신적인 혼란으로부터 아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하고 또 문화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 학습 같은 거는 학교에서도 하니까 그냥 여기에 와서는 자기 마음 내어놓는 거 그리고 단어 그러니까 어휘력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끔 하는 게 제 작은 목표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No,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겐 희망이 있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33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평안북도는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5도, 낮 최고 34도. 남포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4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0도. 수풍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30도. 희천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3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33도. 개성 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34도입니다. 사이원 아침 최저 24도, 낮 기온 34도입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구름 많이 끼고 해산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31도. 풍산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7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28도. 운기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7도 예상됩니다. 해상도 구름 끼고 서해 바다에는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반도, 국제, 그리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다양한 문화 소식 등을 애청자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5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르면 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대응하는 새 결의안 표결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4일 VOA에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미국이 이날 중으로 나머지 14개 이사국들과 이를 회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일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전날인 3일 비상임 이사국 10개 나라에 초안을 돌릴 예정이었지만 하루가 늦은 이날에서야 회람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미국과 초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 중국이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미중 간 합의 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 발표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와 CNBC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하지만 소식통들이 발표 연기 이유나 재조정된 발표일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이에 관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로버트 라이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이 정부 직원들의 정보 유출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정부 직원들을 기자들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에 대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법은 언론사 기자나 관련 직원들이 제보자 혹은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엄청난 양의 유출은 정부가 이 나라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다며 미국은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제한이 없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또다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4.3%로 16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던 지난 5월 수치와 같았습니다. 노동부는 이 기간 추가된 일자리는 20만 9천 개로 식당과 서비스, 보건 업종에서의 신규 고용이 강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 시간당 평균 임금은 26달러 36센트로 전년도 대비 65센트, 비율로는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을 토대로 한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는 호조를 보였지만 여전히 700만 명의 미국인들은 실업 상태로 집계됐습니다. 또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530만 명은 상근 근무를 의미하는 풀타임 직업을 희망하지만 단시간 근무 형태의 직장 밖에는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규제에 대한 완화가 이번 고용률 상승 효과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이유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황해 일부 해상을 봉쇄했습니다.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중국 해군이 이 같은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2주일 사이에 두 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앞선 훈련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이번에 봉쇄되는 지역은 중국의 주요 수송 항구인 산둥성 칭다오와 장쑤성 련인강 사이의 바다로 5일 오전 6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이 지역에 대한 선박 진입이 금지됩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내 모든 공립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메나르도 구에바라 선임 부보좌관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립대학 무상화를 통한 이득이 잠재적 단기 예산 문제로 인한 어려움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에바라 부보좌관은 공립대학과 단과대학 사이에서의 무료 고등교육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사회개발 정책에 있어 매우 단단한 기둥이자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테르테의 경제부처 장관들은 공립대 무상교육에 연간 1천억 페소, 미화 2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상교육 혜택이 가난한 계층에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